5월 가정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리를 따라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다 거부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날이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기 소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처참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볼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리를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은 파괴되게 되어 있고 불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순리를 영리로 쓰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동성애 같은 그런 거죠. 그게 사사기 때 있었다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있었던 일이 벌써 거의 한 4천년 전에부터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인류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왜 그만 얘기하지 그 얘기를 계속하는가 하지만은 결국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지금도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거부하는 그것이 지금도 사람들 속에 지금도 네피림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그것을 실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와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신학교 때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쓰게 되죠. 구약성경의 자유의 개념, 공의의 개념 이런 걸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에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 노임받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자유 속에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가 어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자유예요. 어머니 품 밖을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나버려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 내루가 내루를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자유지 만약에 그걸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히 죽음이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 안을 이 울타리를 벗어난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자유라 그런다 이거죠. 이런 두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원리에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걸 지켜가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행복이요 기쁨이란 말. 근데 그거를 파괴버리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막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부모님 어떡하는지 이게 아이고 저 잔소리 벗어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자유하고 정말 부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다 싸질만 지고 가서 갔지만은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종이 노예가 됐다니까. 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잡히면 그걸 까먹고 생명을 부지하는 지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보면 망둥이로 막 계속 얻어맞고 이렇게 뒤에 터져야 그래야 그때야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 때는 엄마한테 하나 얻어맞고 나면 제정신이 들어요.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때리지 않겠다. 근데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 몇 개 얻어맞으면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때야 빈다니까. 그 얻어맞아야만 정리 잘, 그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있다니까요. 처음에 가정을 주실 때 아주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주셨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거기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아마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아보니 너 아니다. 그제는 내가 볼 때 좋게 봤는데 너 살아보니 아니라고 여자들은 보통 남편을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시고 쓴 거예요. 또 여자하고 같이 결혼한 다음부터는 별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사랑 안 한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다 아시고 하신 얘기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이 막내가 이 13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인가를 볼 수 있었어요. 쉽지 않, 아주 정말 힘들어요, 살기. 근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이제 그 생기가 도는 걸 보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데 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억했구나. 똑같은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그 마음은 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도록. 근데 짐승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생을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낳았는데 개 옆으로 조심 안 하고 가면 반드시 물립니다. 정말 그건 물어도 돼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병아리를 가진 그 어미 닭은요, 독수리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병아리 거느린 이 암닭은요, 그 독수리도 건드리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리라니까요. 삶의 원리.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단 얘기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 좀 노엽게 만들잖아요. 계속 이게 막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껍박껍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게 아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아이 속에 저렇게 악함이 있는지, 저렇게 거부함이 있는지, 사람에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밖에 내놓으면 제일 먼저 욕부터 배워오잖아요. 좋은 말도 많은데 말이죠. 이렇게 딱 돼 있다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 인류가 멸망한 그 근원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인간을 대할 때 그 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알 때 정말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 말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계획에 따른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요, 밖에 가서 사람 노릇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때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래서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생을 걸고 직장을 찾아서 일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도 모르겠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장면은 제 뇌리에 항상 있어요. 예, 막 미국의 공항에 왔나 봐요. 20년 된지 30년 된지 그런 모양인데 1900. 근데 공항에 오니까 직장이 없어요. 그 남자가 이제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겠는데 다 낡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하루 종일 헤매 다녀요. 직장을 찾으세요. 아빠가 취직하고 돈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은 주급을 주거든요. 그럴 때는 1급을 주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야 이제 뭐 이렇게 빵을 좀 사갈 수 있고 고기도 사갈 수 이러잖아요. 그런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와 처를 생각할 때 정말 막 찾아 헤매요. 근데 아무데서 써주지 않잖아요. 마지막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밤에 들어오는데 저녁에 들어오는데 정말 그 발걸음이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런 발걸음으로 보여서 제 눈에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벌써 날씨는 이제 을씨년하고 이런 날인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부인이 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을 받아가지고 이제 벗긴 데까지 이렇게 도와주면서 따뜻한 물을 태워놓았노라고 샤워하세요. 제가 저녁 수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정하게 그걸 받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아 저게 가정이구나. 이 남편이 너무 미안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생을 바쳐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간단한 그런 그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 쪽에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었지만은 내 뇌리에 너무나 강인하게 어려서 봤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 남자는요 직장을 구하게 되고 가정을 지켜나가게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부 여러분, 여권이 많이 신장, 이제는 여성 상시대입니다. 여자가 대통령하고 뭐 하는 때니까 국회의원도 지금 50명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상시대인데 뭐 자기 그러고 항상 나는 1대1이라고 생각해요. 50대 50이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제 양반 책임이 51이고 내가 49다 이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 동등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언제나인데도 50%의 업무와 권리가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잘못을 해도 저 사람이 90% 잘못하고 나는 10%밖에 안 했다 이 생각하면 그건 치료가 안 돼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밟는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할 때 가정이 온전해진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분별력 없이 막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뭐 많아지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막 나온 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쌓인 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위치를 지켜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남편에게 네 남편의 직분을 지켜라. 한 번은 내가 주의하면서 남자 보고 구명쟁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남자는 아내하고 같이 빠졌으면 아내에게 그 구명쟁을 넘겨주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남편이다. 그 말했던 여자가 처녀가요. 온 처녀가 너무 감동이 되는지요. 그 마치고 나니까 그때 난 전도사였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저 그 교회 가고 싶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주례하면서 교인 얻을 뻔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저기 포천 용정이라는 데 있었고 이분은 서울 살기 때문에 서울 와서 주례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 못 왔지만 그렇게가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이제 적어도 남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원리를 따라서 좀 연약한 질그릇 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이제 그렇게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만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책임질 일을 했으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회는 붕괴되어 버린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붕괴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남자잖아요. 아이, 내가 잘못했지만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깨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도 온전한 게 없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너 자신이 기뻐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 잘 살게요. 그런 이제 문자가 왔어요. 부모가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가 하는가 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나 걱정하면 살 건데 뭐 때문에 저 걱정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다 원리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부모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삶의 원리다는 말이죠. 부모님은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외국에 수출해도 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효사상이요. 효도. 이건 세계 어디 가도 아무리 이게 없고 이것만 있는 세계라더라도 서양 세계에서도 그렇게 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 옛날에 이한우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이참이라고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동일계 한국인이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자기 동생들 둘인데 다 결혼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 아빠 자기 아버님 아버지 한복을 다 만들어가서 이 부인이 말이죠. 그걸 딱 입혀드리고 앞에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밑에 그 아랫자리에 아랫목에 앉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이 자기들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큰절을 하잖아요. 한국은요. 큰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이제 전라고 일어나면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제 말가 내용 이게 그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얘기겠죠.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그냥 눈물을 뚝 떨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두 부부가 그 아버지 어머니 눈에서 그래 이참 씨가 말했다잖아요. 자기가 그때 TV에 나와 직접 얘기했어요. 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로 해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 어른들이 아닌데 아주 그놈한 어른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시에 또 얘기하더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그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이 먼저 다 버렸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아직도 우리 동방 A지국인 한국에 그런 게 좀 남아있잖아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지켜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아비들에게 특별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한다. 이게 이제 가족 형성을 두고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해라. 부인도 남편을,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죽게 하듯 해라. 그 말로 다 끝났잖아요. 주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주님이 오셨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여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금방 뭐 정리가 되는 얘기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이 원리를 벗어나버리면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 내가 놓쳤구나.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것이고 부모 주일이 있는 거고 뭐 스승의 주일도 있고 가정의 주간도 있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안 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그걸 더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절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장막절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력 따라서 이렇게 쭉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되 한마디만 기억하면 되겠네.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것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인간은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거 무너져버리면 인간은 파괴되게 되어 있다. 저주와 그리고 파멸만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5월달 말에서 정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고치면 되니까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걸 못해요.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은 돌이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자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달을 살면서 그래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 삶의 근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모호한 우리 원리인 것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것은 다시 그것을 회상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고쳐가면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며 상처받은 가정은 회복하게 하시며 아픈 가정은 치유해 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게 하듯 하면 모든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벌으신 그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랑이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